사랑하는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체험한 뒤에 거대한 오아시스 엘림에 도착하기까지의 스토리를 다루었습니다. 삭막한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엘림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틈틈이 이 엘림 같은 안식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광야 여정 곳곳에 이렇게 꼭 맞는 이 안식의 엘림 스테이션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재충전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으로 인도하셔서 연단시키기도 하시지만 그들이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을 배운 뒤에는 바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과 안식의 엘림에서 우리를 다시 오르만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쉴 만한 물가와 잔잔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곳곳에서 이런 엘림이 있었기 때문에 긴 광야 여정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험한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런 안식과 재충전의 엘림이기를 축원합니다.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저는 이 엘림에서 떠났다는 이 말이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엘림이 굉장히 풍성하고 좋은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떠나면서 계속 뒤돌아보는 사람들 많았겠죠. 아,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나 엘림 스테이션 지점장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지만 엘림은 좋은 곳이지만 머물러 있는 곳은 아니다. 엘림은 아무리 좋아도 중간 휴게소일 뿐이에요. 요즘은 우리 고속도로가 휴게소가 민영화돼서 서로 경쟁하면서 정말 가끔 가다 보면 기가 막히게 좋은 휴게소들도 있습니다. 뭐 뒤에 안식 공간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거기서 살겠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엘림은 지나가는 휴게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서 행군을 계속해야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괜찮은 곳에 취해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최고의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엘림은 빨리 지친 몸을 추스리는 곳이고 이제 빨리 엘림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엘림을 떠나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신광야에 이르게 하셨어요. 신광야에 들어섰을 때는 출애굽한 뒤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뒤한 달쯤 뒤를 말하는데 이때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떨어졌어.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사건은 홍해를 건너온 지 사흘 뒤에 물이 떨어졌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제 오늘의 사건은 한달 뒤에 식량이 떨어져 버렸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뭔가 떨어질 때는 위기이지만 영적인 기회예요. 뭐가 떨어져야 애들이 밖에 데리고 나가면 어디 가서 신나게 놀다가 아빠 엄마한테 달려오는 건100%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아빠 부를 때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아빠를 축복해드리고 싶어서 불렀어, 이런 애는 없어요. 뭔가 사고를 친 거죠. 뭔가 부서졌던가, 뭔가 다쳤던가. 그런데 그래서 인생에 부족한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때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사통팔달로 열려있는 곳이라서 뭐든지 해볼 수 있지만 뭐든지 해보다가는 또 큰코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 한마디로 말해서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널려 있는 땅이 광야였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축복과 고난을 계속해서 경험하잖아요. 홍해를 건널 땐 좋았는데 홍해 건너고 나니까 금방 물이 떨어져서 목마른 위기가 있었고, 물을 찾았더니 그 물이 써서 못 마셨었고, 그 물이 단물이 되고 이제 엘림에서 안식을 해서 좋았는데 또 여행을 해야 됐고 가다가 또 식량이 떨어지는 위기가 또 찾아왔어. 아, 다 죽겠다 싶으면 또 살아나고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위기가 오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길입니다. 식량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은 옛날에는 쌀뚝에 쌀 떨어진다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게다가 광야에서는 우리는 쌀 떨어지면 나가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이건 뭐 일할 데도 없고 막막합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이때가 절망할 것이 아니고 기대할 때인데, 믿음이 어리면 이 뭐가 떨어지면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원망을 하죠.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 원망하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수군거리면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단어 찾아보세요. 무지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와 그 믿음의 반대말이죠. 원망과 불평.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을 체험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홍해 기적이었어요. 마라의 기적, 그 엘림의 축복을 체험했는데,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신다는 걸 체험했는데도 새로운 위기는 우리를 향해금 영적인 그 망각증을 다시 가져옵니다. 기도보다는 불평과 원망하기를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선희 씨의 노래 아 옛날이여가 나왔는데, 아 애굽에서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 실제로 애굽인들은 아주 다양하게 잘 먹었죠. 세계 최고의 나일강 문명답게 뭐 풍성한 밀과 보리를 나일강에서 추수해가지고 빵과 맥주를 먹고 다양한 물고기 요리, 뭐 육류, 약채, 과일도 다 먹었는데, 그거는 애굽 중산층 이상 사람들 얘기지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는 아닙니다.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고기를 먹었던 때가 아니고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그들이 고기를 요리하던 노예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예들은 굶어주지 않을 정도의 음식만 공급받으며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좀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셨는데, 이제는 당장 자유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왔다고 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옛날이 좋았다. 정말 인간이 어처구니 없죠. 근데 우리 모두한테 약간 인생이 좀 힘들어지면은 과거를 희귀해서 좀 미화시키는 이런 노스탈지아 증세가 있습니다. 세시봉 열풍 일어나고 7080 향수 일어나고 응답하라 1988 시리즈 히트하고 8,90년대 향수가 일어난 것도 다 그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가 그렇게 좋습니까? 여기서 7,80년대를 사셨던 40대 이상 어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때로 우리 한국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일본에게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 힘들던 그 시대로 여러분 돌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젊은 세대는 지금 세계 어디를 가도 코리아 남은 대접받아요. 중국인, 일본인보다 더 대접받아요. K-컬처, K-푸드, K-기술 모든 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국은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가난하던 시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왔는데 여기서 아 옛날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기 시작한 지 50년 되지 않았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경제력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보릿고기 면 한 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삼시세끼를 먹기 시작한 게 88올림픽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는 게 너무 어려웠어. 이민을 아주 많이 갔죠. 미국으로만, 미국 캐나다 지역으로만 한해 3만 명씩 갔는데. 그런데 요즘은 한해 몇백 명도 안 간대요. 역이민이 그렇게 많고요. 한국이 그만큼 잘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기도를 들으셨고 한국인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광야를 거쳐서 축복의 자리로 왔는데, 우리가 힘들 때마다 아 옛날이 좋았는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절대 해서는 안될게 지나온 땅을 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자기들도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살려주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 고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한심하죠. 절대 자녀가 부모 앞에서 해서는 안될 말이고 아닙니까? 나 죽었으면 좋았던 것을.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식량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런 못된 말들을 턱턱 내뱉을 수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왜 그때 죽이시지? 왜 나를 살려놔가지고 오늘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들의 불평은 양식이 떨어져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온 거예요. 출애굽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그 길에서 굶겨 죽이겠어요, 설마? 하나님이 꿈을 줬는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은 텅빈 광야에 고정되어 있었고, 텅빈 식량 주머니에 고정되어 있었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고픈 배를 움켜쥐고 성급하고 과격해졌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불평의 말을 마구 내뱉었습니다. 8절 읽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기도가 어디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쌓이듯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쌓여요. 이게 천국에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내리셔서 살려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속자는 말합니다. 아니, 원망하는데 만나를 왜 내려서 살려주세요? 그들의 자손을 위해서죠.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의 소리를 허투루 넘기지 않으셨어.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쓰신 하나님께 향한 것이니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마귀가 불어넣었고 그걸 내가 붙잡아 버린 거죠.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남 탓을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탓을 했죠.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자꾸 남 탓하는 습관 버려야 돼요. 원망하는 못된 습관 버려야 돼요. 지도자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불평과 원망의 영은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거든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요소는 어디든지 널려 있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 코드로 살려고 마음먹으면요, 최고의 시설에서 살면서도 불평을 막 하고 살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타이밍에 감사와 찬양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원망 속에서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죠. 하지만 불평과 원망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는 마귀만 꼬이게 되는 거죠. 점점 인생이 가라앉게 돼요. 하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인간적으로 신경질 내지 않고 우리 같으면 좀 신경질이 났을 텐데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죠. 9절 읽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가까이 나오라. 이는 각자의 장막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기둥 앞에 서라는 뜻이요.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백성들이 얼굴을 광야로 향합니다. 자기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모세가 가르치는 곳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광야 그 구름길 속에서 나타났어. 모세는 하나님의 선물인 만나를 받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기를 원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잠시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을 일삼았던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쳤을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은 순간적인 침묵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이고 영적 대각성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안 좋다고 불평과 원망만 일삼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해버린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섰을 때는요 불평과 원망이 싹 사라집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그냥 여기까지 나와 있는 분들 입이 뾰루퉁해가지고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지만 뾰루퉁해가지고 앉아계신 분들 오늘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잔 근심거리들이 다 녹아져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래요. 백성들이 막 일일이 시험 들고 원망할 때 그 인간적으로 한 명 한 명 만나서 다 설명하고 맞대거리 할 필요가 없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백성들을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수백만 가지라도 해결점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모든 허물과 불평불만과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어떤 문제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예배만이 회복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릴 때 인간적인 컴플레인트가 다 가라앉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냥 우리를 다 커버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든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육체의 배고픔이 영적인 은혜를 받은 뒤에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뒤에 만나가 주어집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죠. 6절 한번 다시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이 되면 알 것이다. 이 말이 이제 내일 본문 13절에서 설명이 되는데 저녁 때는 하늘로부터 메추라기 때가 날아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 떨어질 것을 가리키는 말이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 때입니다. 이 메추라기 때가 철새 때인데 이 철새 때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너무 지쳐서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배불리 먹을 정도로 그 애굽 사람들이 먹었던 떡 얘기 고기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떡과 메추라기의 기적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상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메추라기 때는 저녁이 오고 만나가 아침에 내리죠. 그때 모세는 너희가 만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 때는 단순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굶주림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징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공급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공급할 수 있는 음식은 아마 광야에서 엄청난 양식을 싣고 가는 캐라반을 만나가지고 뭐 음식을 산다든가 그런 거였을 거예요. 하늘에서 메추라기 때가 내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공급처는 바로 하늘이다.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능력 있는 분이신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국에서 구아원 운영하면서 평생 5만 번이 넘는 기도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는 수백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공부시키면서도 단 한 번도 외부로 재정지원을 부탁하거나 지인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100%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고아원의 필요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정말 매번 기적 같은 응답을 보내서 고아들을 굶기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10분 전에 어떤 사람이 마차로 빵을 보내줘서 다 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뮬러는 고아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끼니 때마다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내게 놓여져 있는 음식을 세상 사람들은 당연시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기도 응답들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만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알고 계세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힘든 얘기 남한테 잘 못하겠죠. 하나님에게 말씀하십시오. 사람에게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실 거예요. 직장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게를 차렸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여호와의 영광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영광을 갈망하면서 여러분이 매일 새벽을 기도로 깨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까지도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덮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식량이 떨어진 곳에도 은혜의 만나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식량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식량이 떨어진 인생이 공고한 분이 있다면 오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